반갑습니다. 한 번 오면 언제 다시 오나 생각했었는데 부천에는 평생 두 번째 이번에 오는 겁니다. 정말 온 적도 없었는데 두 번째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라 이렇게 해서, 또 아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성이 몸에 배어가지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아직도 이게 순종이 이제 습성이 참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무시감은 용감하다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두 달 전인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 벌써 오늘이 돼서 이렇게 강단에 서야 되나. 이제 강단에 쓸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제 제가 훈련받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에 서야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요즘 너무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들의 복음이 있는데 바울이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차분히 읽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가, 진짠가 가짠가,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 위의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종류의 복음들이 있지만 정말 들을 설교가 있는가, 정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올바른 이미지가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제 자신부터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질돼 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교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봤더니 로마서를 요약해서 한 게 갈라디아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랑 연관이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15장 사건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해고자 했던 복음에 이제 원리가 서 있었는데, 그 다음 나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요즘처럼 은사를 지향하는 교회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육신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 못지않게 오류에 빠진 교회가 갈라디아,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을 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어느 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나의 의로 믿음 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유대 율법, 은혜와 율법을 혼합시킨 혼합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과격하고 분노한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서신에도 이렇게 바울이 격한 감정이 전처럼 드러나지 않는데 바울의 분노가 드러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왜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항상 서신서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도된 배경과 권위에 대해서 논을 합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마 바울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쫓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게 합당한가? 자기가 나와서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온 선포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는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유대교로서 믿는 자들이 과연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열두 제자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닌 자도 아니었지만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었지만 만세 전부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 먼저 핵심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4장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4절 5절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 많고 은사주의고 물질을 추구하고 번영을 약속했던 그런 복음에게 그런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호기심 천국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딱 하나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율법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이런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게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으로 알았음 없느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는 신앙생활할 수 없다.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공로를 대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믿음으로 신앙을 출발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자랑하려고 하냐? 나는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그 말씀 설교를 부탁받고 제가 결심한 게 저에게 한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나에게 한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겠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을 7절을 보시면 이제 6절, 7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가짜 복음이라고 하면 될 걸 왜 다르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뒤에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복음하고 틀립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모나리자 그림. 눈썹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모나리자 그림을 딱 봤더니 아이 눈썹도 안 그려놨네 하면서 눈썹을 쫙 그리면 그때부터는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나리자로 출발했지만 눈썹 있는 모나리자는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마음대로 취합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을 먹다가 아니 왜 국물이 이렇게 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어디가 있어? 하면서 거기다 물을 부숴버린다든지 간이 안 맞다고 소금을 치면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다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받게 한 다른 영인 대신에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로 의롭게 해야겠다는 율법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만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정죄입니다. 그 정죄는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은혜의 마침은 구원입니다. 은혜의 마침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보장을 됩니다. 그래서 이를 혼합시켜버리고자 했던 것은 은혜를 희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인격을 모독한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일 수도 있어요. 유명한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교회의 크기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식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증거하는가, 그 사람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십자가의 복음인가,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하고 따지는 것이지 교회 크기와 그 사람의 능력 정도와 그 사람의 지식 정도를 갖고 저주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병이 나서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집안이 잘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벌어져야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은 내 부를 약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을 이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도, 다른 교사가 아닙니다. 거짓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가는 소금하고 설탕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경험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혓바닥으로 딱 찍어 먹다가 가는 소금을 하면 에게 이러잖아요. 아,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잘못 골랐다고. 뭡니까? 똑같게 흰색이고 똑같은 모양을 가졌는데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와 교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의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예,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인들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아,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장로님 오셨어요. 아, 봉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다 챙겨주고. 그런데 그들의 근본 마음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을 사모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 하나님 말씀이 부패되면, 음식이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겨야죠.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말씀을 부패시키고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 갖고 장난친 사람들 보면 얼마나 화나요. 그러잖아요. 분개 탱천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 진짜 징역에 감옥에 살아가지고 몇 년간 처박혀 있어야 된다. 아예 자기가 만든 음식을 날마다 그냥 먹게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부패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렇게 마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화가 안 나십니까? 별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남이 인정을 하는데 내가 사도다. 요즘 사도가 있습니까? 내가 사도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행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서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너희 얼굴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를 속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교회 나올 때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뭔가 깨림칙하다. 아, 오늘 내가 뭘 안 하면 정말 두렵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종의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여러분들 집에 갈 때 항상 쫓겨날 거 생각하고 가십니까? 그러지 않죠? 집에 가서 내가 뭐 하면 아버지한테 또 쫓겨날까 봐 이 생각하고 들어가셔요? 자녀는 다릅니다. 종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월세 내라 합니까? 그래요? 집세 내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월세 안 주면 도둑놈이라 매질합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은혜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지탱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탱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냐?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하늘 왕국의 말 이런 복음을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내 마음이 위로함 받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을 들리면서 내 기분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복음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설탕과 소금처럼 같이 있지만 결국은 소금은 어떻게 돼요? 후라이 할 때 소금 치잖아요. 설탕 갖고 친 사람 없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떠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받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 보장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저주, 십자가상에서 마침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주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가 다 끝장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당신은 뭐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당신이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이건 완전히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분이 아무리 뛰어난 성경학자랄지라도 이걸 가르친다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TV에 나오는 많은 설교자들이 아, 다 원수로 보여요. 또 아, 저 원수들 아, 저 원수들 또 나와서 누굴 속이나. 여러분 그런 심정 든 적 있습니까? 말씀이 부패되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숨 부패된 말씀을 말하는데 십일조 냈더니 내 집안이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십일조 내서 팍상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내도 안 되더라. 내도 안 되더라.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복과 저주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 갈 때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께서 매를 때려요. 그 매 맞는 여러분의 심장이 저주받았네 이렇습니까? 매 맞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시네 이럽니까? 이런 분 없죠? 아버지가 내 잘못을 고치려고 징계하시구나. 개념이 틀립니다. 저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낯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에서 봤던 다른 복음과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십자가를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39절로 43절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과 함께 달린 범죄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간증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걸 썼을까? 제 생각에는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이걸 누구보다 가장 옆에서 배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직 이 장면에 범죄자 얘기를 넣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이 얘기를 써야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 범죄자의 심정과 믿음에 대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범죄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첫째, 이 범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범죄자, 착하다, 착한 범죄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런데 또 옳은 편이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범죄자가 착하고 악하고 이런 말 없습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는 물론 오른편에 있겠고 하나는 좌편에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보면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자,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이 범죄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키심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범죄자란 말입니다.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어 마땅한 범죄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 아니면 저 편의 사람입니다. 꼼짝없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 박혀가지고 곧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범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못 박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눈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무능력한 분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이 범죄자처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 정도는 내 집안 정도는 구원 한번 시켜봐야 되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슈퍼스타로 나타나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한 증거를 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나는 너의 부를 논하는 것보다 너는 나에게 이걸 원하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그 사랑에 미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미쳐본 적 있습니까? 어느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한 적 있습니까? 연애를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중매결혼 해가지고 남이 시킨 대로 다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미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미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에 대한 저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소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 미쳤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못 박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강도 이 범죄자가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범죄자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다. 근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없으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이 범죄자의 눈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더라도 그분이 기적을 베풀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내가 보았을 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으나 이 사람 아무 잘못이 없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 못해요. 똑같이 돌팔매질 하지. 그 앞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한번 구원해봐라. 그 다음에 군사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조롱하면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저는 그 시대에 안 산 것을 감사해요. 그 상황이 있지 않았던 것을. 그 상황이 있었더라면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무슨 예수가 저래? 무슨 하나님이 저러시냐? 범죄자의 믿음을 못 오게선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범죄자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자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이 범죄자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무지한 죄를 저질러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보면 죽어 마땅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깊이를 안 것입니다. 내 죄보다 예수님의 용서의 깊이가 더하다는 걸 안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학하며 살아요. 순간의 실수 때문에, 순간의 죄악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과거가 떠올라서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기억과 당신의 죄를 도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점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케 하여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대가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안 했을지라도,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범죄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하니. 예,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산 체험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 가운데 있었던,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과연 이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떠했는가? 우린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첫 만남은 물론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아주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을 때 고백했던 순간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맞닥뜨리면 전부 다 꼬꾸라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다니엘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절해버립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성을 만났을 때 엎드려집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품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논했던 그 자도, 그 사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채를 보았을 때 기절해버립니다. 변화산의 영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도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천국간증, 지옥간증은 예수님을 종삼아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간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애걸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고. 그런 예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대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이걸로 시행하기 때문에 언더리만 쭉 가다가 결국 예수님과 모르는 사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는 죄인과 구주의 관계지 기적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들을 낫게 하겠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낫게 하겠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베드로는 잘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배반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희석돼 버렸습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정죄했습니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의 소망보다 예수님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손이 더 강하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보다 더 커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이끄신 분은 예수님의 의지이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부활시켜주겠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상한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꼭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꼭 공부 못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 꼭 제시 걸리더라고. 그러죠? 제시 안 걸리려면 중요한 대목을 봐야죠. 예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의지가 다 구원시키겠다. 무슨 헛소리가 필요해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 보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했습니까? 아,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의 일생이 변화되잖아요. 3,000명을 살리고 5,000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선생님, 저는 저분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닐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도 놀랐다 그랬어. 나도 놀랐다. 나도 놀랐다.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그 교회 갔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 교회 모습하고 바깥 생활 모습하고 그렇게 다를 수 있냐?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집에서요, 저도 이제 좀 사회 이치가 있으니까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향수를 찍찍 뿌리죠. 그러면 이 향수가 집에서만 냄새가 나고 밖에서 나가면 냄새 안 나요? 아, 나 그런 향수 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아니, 향수를 뿌리면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냄새가 나야죠. 뿌렸는데도 냄새가 안 나면 향수가 비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향기가 납니다. 진짜는 향기가 나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자, 실수해서 진흙탕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죠?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진흙탕에 뽕 빠질 수는 있어요. 빠졌으면 아이 더러우라고 나오지 거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진흙탕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목욕하고 막 살고? 목욕하고 사는 건 누굽니까? 멧돼지입니다. 그러죠?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정죄한 게 그거였습니다. 너는 무법을 주장하냐? 이것도 행하지 않냐? 그럼 너는 도대체 뭘로 거룩함을 나타내냐?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지만 새로운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 첫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자유를 주는 법.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법을 지배받습니까? 성령의 법에 지배받습니다. 성령의 법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본성을 능가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울이 술 마시고 다녔어요? 바울이 간음하고 다녔습니까?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다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의 열매를 봐라. 열매가 틀리면 본질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11조나 주일송수나 새벽기도나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한데 이것 갖고 복과 저주를 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30년 40년 다녔던 제 동료가 아, 형 무슨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가 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야, 너 그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오늘 담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어이, 내가 봐둔 땅이 기가 막히네. 그러면 너 그 땅 살래? 그렇잖아요. 네가 봤을 때 쓰레기장인데 와, 내가 봤더니 꿈에 봤더니 엄청난 땅이다. 너 나 자네한테만 꼭 말해줄 테니까 한번 사보려면 너 살 수 있냐? 했더니 저한테 뭐라 미쳤어? 그래요. 미쳤어? 사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너가 미쳤다. 너에게는 생명의 말씀보다 땅이 더 중요하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이 변질됐든 안 됐든, 말씀이 왜곡됐든 안 됐든 내 땅만 지키면 되지. 내 생활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수, 바른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 성경을 사랑합니다. 킹제임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일관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구원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킹제임 성경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나의 전부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다른 분이나 저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